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지배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비가 올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이 노숙인 봉사를 오래 하면서 기억에 남는 노숙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흑인 여자 노숙인 기억납니다. 그때 닭죽 나눠주고 있었을 때였는데 커다란 배낭을 메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 배낭 밖으로 담요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노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좀 깔끔해 보였어요. 그래서 음식을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제 앞까지 왔을 때 제가 못 보던 걸 봤습니다. 그 테이블에 가려가지고 못 봤는데 옆에 아이 둘, 조그만한 애 둘 손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엄마였던 거예요. 엄마였고 그 어린 아이 둘과 함께 노숙을 하고 있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자기 혼자 어디에 누워 잘 만한 공간도 없는 분이었지만 그 어린 두 아이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엄마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어머니이신 분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어머니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들이 성경적인 어머니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생을 기도로 바꾸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를 다니다 그만두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올라오셨고 온갖 고생하셨던 거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한때는 파출부로도 일을 하셨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는 파출부였죠. 하루 종일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시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새 자녀들 보는 게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저희 새 남매는 부모님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아버지 다 그러셨는데 제 성적표가 나오면 성적표를, 뭐 그중에서 잘 나온 거죠, 성적표를 성경책의 앞에 그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사이에 거기다 껴놓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가셔서 새벽기도를 마치시면 그 성적표를 꺼내서 성적표를 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통성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교인들이 제 성적을 다 알더라고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우리 동원이가 이번 중간고사를 망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소문이 나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창피해서라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하지는 마세요. 사무엘하 3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후궁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는데 아야의 딸이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장군은 어찌하여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범하였소 하고 꾸짖었다. 아멘. 이 이야기는 사울왕이 죽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에는 극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윗은 유다지파 중심으로 내가 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보셋은 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대놓고 무시했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끌고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브넬은 사울의 후궁인 리스바라는 여자와 동침을 합니다. 당시에 그 왕의 여자와 동침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왕이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화면에 보시는 말씀처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의 후궁을 어찌 범하셨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아브넬은 오히려 왕인 이스보셋을 협박하며 화를 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한 건데 왕은 지금 나를 의심하시는 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도 임금 가서는 오늘 이 여자의 그릇된 행실을 두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입니까? 아멘. 리스바라는 힘없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기를 능욕해놓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한 건데 저 여자가 못된 여자인데 아무 말도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힘없는 여자예요. 사울왕의 첩이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를 합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됐는데 후궁인 자신의 아들들이 왕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왕이 된다면 리스바와 그의 두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군대 장관인 실세 아브넬과 동침을 합니다. 이 힘없는 여자는 거부할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괜히 거부했다가 믿게 보이면 자신의 두 아들에게 해가 끼칠 수도 있습니다. 힘없는 리스바는 눈물을 머금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고난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고난이라면 열심히 일하셔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때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이겨나갈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은 나와 나의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좌절감은 역시 나와 나의 가족들을 병들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셔야 하는 겁니다. 리스바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두 아들을 위해서 묵묵히 참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의 자리를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1982년 미국 조지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젤라 카발로라는 50대 후반의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차를 고치려고 차를 들고 차 밑으로 들어갔는데 이 차가 1964년식 쉐비 임팔라라는 옛날 차, 이거 엄청나게 큰 차들 아시잖아요. 저 엄청나게 큰 차. 저거를 이제 들고 이 여자분이 가난한 분이어가지고 스스로 차를 고치러 저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엄마 하면서 이 차 밑으로 기어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차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아이를 덮쳐버렸습니다. 아이가 차에 깔려버린 거죠. 안젤라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젤라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차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옆집 사람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차를 한 10cm 정도 들어서 아들을 살리고 옆집 사람이 와서 구해줄 때까지 계속 버텼는데 저 차의 무게는 1.5톤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우리의 힘의 50% 이하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절제절명의 순간에는 이 어머니로서의 놀라운 힘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기사로 실렸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아저씨는 구해준 옆집 아저씨입니다. 기자가 와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1.5톤짜리 차를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이 안젤라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차를 들어 올렸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아들은 부상 없이 잘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편 리스바의 가정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사울의 왕족은 하나 둘씩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 시대에 세해 동안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부온 사람을 죽여 살주를 지은 탓이다. 아멘. 갑자기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3년이나 연달아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민심은 요동을 치고 있었고 곡식의 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짐승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 원인을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 벌이 내렸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 가나안 정복시대로 올라갑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주는 조건으로 평화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차별하고 끝내 학살까지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별로 인기가 없고 왕권이 흔들리니까, 이 왕권이 흔들릴 때 왕들이 하는 못된 짓이 있습니다. 뭐냐면 엉뚱한 적을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적을 만들어서 엉뚱한 적을 미워하게 하고 그 엉뚱한 적에게 관심을 돌리는 거지요. 지금까지 같은 민족처럼 살았던 기브온 족속들을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히틀러도요, 유대인을 적으로 만들어서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을 사울왕이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잔인함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학살 중에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들의 원한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야지 비가 내리지 않겠냐.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울왕하고 원한이 있으니 사울의 자손 중에 남자 7명을 내놓으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소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요구였지만 이 요구를 안 들어주면 비가 계속 안 내릴 텐데요.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아멘. 다윗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장인이기도 했죠. 특히 그의 아들인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친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요나단하고는 절친이었고 그에게 맹세까지 했어요. 내가 너희 가족 돌봐줄 테니 염려하지 마라.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의 아들이 아닌 먼 친척 리스바의 두 아들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사울의 외손자 5명을 포함시켜서 7명을 내어줍니다. 리스바는 왕의 첩이었습니다. 일반인처럼 남편이 죽었다고 재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왕의 후궁 어떤 사람하고도 재혼할 수 없지요. 리스바는 두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두 아들이 성공해서 가문을 일으켜줬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리스바가 이 치욕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두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브온 사람이 주님 앞에서 매달아 놓으니 그 일곱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리스바의 두 아들 시신을 다른 다섯과 함께 일곱 모두를 나무에 매달아 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시신을 손도 못 대겠습니다. 아니 죽었으면 끝이 났지. 그거 시신을 손도 못 대게 장례식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구경하고 다시는 아무도 감히 기브온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다고 하냐면요,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이게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는 겨울 내내 자라가지고요 3월이나 4월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봄인 거죠. 이스라엘의 날씨는 샌프란시스코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시기는 그렇습니다. 비는 겨울에만 내립니다.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형벌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비가 내릴 때까지겠죠. 리스바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두 아들이 처형을 당한 것도 너무나 괴로운 일인데 그 아들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다. 이게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괴로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리스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마음대로 내려서 장례식을 치러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스바는 이 두 아들을 땅에 묻어줄 때까지 아들의 시신을 옆에서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리스바는 자식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죽은 후에도 자식의 명예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리스바의 고통은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검 위로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검 위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리스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끝내 죽은 내 아들을 내 손으로 가족들의 무덤에 묻어주겠다. 유대인들은 가족 묘지에 묻히지 못한 이들을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리스바는 아들의 시신을 지킵니다.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지고 와서 바위돌 사이 틈에다가 천막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지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아들의 옆에 천막을 짓고 시신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낮에는 새가 와서 쪼아먹지 못하게 했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했을까요? 가을비가 쏟아질 때까지. 가을비는 언제 내리냐면 겨울쯤 내리기 때문에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저렇게 노숙을 하며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아들의 시신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고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들의 시신을 지킵니다. 그 누구도 아들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바는 죽은 아들의 마지막 보호막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3년 반을 기다렸던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3년 동안을 흉년을 끝내는 비에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리스바가 6개월 동안 그토록 간절하게 자신의 아들의 장례식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져나갔고 그 소문은 다윗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큰 결단을 내립니다. 죽은 사울의 가족들 모두 시신을 모아서 가족 묘지에 묻어주겠다.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리스바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수많은 억울한 어머니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리스바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 덕분에 백성들이 감동을 했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감동을 했고 끝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사역하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가족이 갇히면 면회를 옵니다. 처음에는 온 가족이 면회를 오다가 자식들이 제일 먼저 부끄러워서 떠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내가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가 떠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끝까지 면회 오는 사람은 어머니들밖에 없더라. 자식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보호막이 되어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 너무 불쌍합니다. 진짜 불쌍한 게 대학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서 대학을 들어갑니다. 빚을 지고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이 안 돼요. 요즘 신입사원들 잘 뽑지를 않습니다. 학자금 융자도 갚아야 되는데 직업이 없으니 빚도 못 갚겠고 먹고 살 수 없어. 이게 괴로워서 게임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집에 들어앉아서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요즘 MZ세대는 이상하다라고 손가락질까지 받습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믿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의 바람막이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2008년 5월 12일이니까 지금하고 비슷한 때죠. 중국 스촨성에서 규모 8.0짜리 초대형 지진이 났습니다. 당시 사고 때 사진의 모습입니다. 지진 8.0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부서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진으로 87,227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 지진 때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119 구조대까지 저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생존자를 구조하고 있는 군인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던 중에 폐허 사이로 이상한 모습 하나를 보게 됩니다. 처음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지붕을 어떤 여자가 받치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 밑에 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아기의 어머니였고 건물이 무너지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온몸으로 건물을 받치고 이미 죽어 있었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희생 덕분에 아이는 아무 상처 없이 구조되었습니다.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이 어머니 옆에서 죽은 어머니 옆에 핸드폰이 있었고 핸드폰에 메시지 하나가 마지막으로 저장돼 있었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 여자분의 유언이지요. 아가야, 이것만은 기억해 주렴.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로 89세이십니다. 작년부터 거동을 못하시고 걷지를 못하십니다. 치매도 심하게 오셔서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십니다. 작년에 가서 뵙고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아닌데, 이거 우리 엄마가 아닌데. 그런데 바로 그분이 저를 낳으시고 키워주신 그 고마우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들은 어머니께 효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머니이신 분들은 리스바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에 기도를 많이 다녔는데 뭐 끌려다녔죠. 어머니께서는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초등학생인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었거든요. 도대체 뭐가 기도할 게 그렇게 많으셔가지고 저렇게 기도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아버지가 되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염려와 걱정은 무엇인가요? 리스바처럼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리스바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여 살아온 모든 어머니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머니들의 고생 가운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